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자격으로 영적 정결함과 연단을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정금 같은 신앙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는 본장은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9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으로는 죄 씻음을 통한 영적 정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의 발언과 우상과 거짓 예언의 폐지 등 영적 정결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날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바로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 셈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사시기 위해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말합니다.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더러움을 씻어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실 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이러한 회개 과정을 통해 죄 씻음을 받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그날에 일어날 한 현상을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저해야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근절시키고 떠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없어지며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완성된 신약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구원과 은혜의 날이 선포되기 때문에 3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부모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 자신도 자기의 거짓 예언을 부끄러워할 영적으로 정결한 시대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일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이익을 얻고 해를 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용으로 가득하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선한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악인들의 불의와 거짓을 잠시 허용하실 뿐 영구히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의 이익을 도모했던 자들은 그것이 오히려 크고 두려운 심판을 초래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거짓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불의한 세상에서는 손해가 되고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을 예언한 데 이어 7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깨끗함을 얻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들이 흩어질 때 작은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손을 드리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 낙심과 절망에 빠진 소수의 무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될 것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적은 무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기까지 끊임없이 순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양떼들 또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이렇게 흩어진 자들은 교회 안에 있던 자들 중 3분의 2가 될 것이며 이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내침을 당하여 양들이 흩어질 때 작은 자들,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는 은혜의 손을 드리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전체 양무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remnant,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흩어진 3분의 2에 비해 적은 무리인 이들이 목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그냥 서울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지난 모든 교회 순환 가운데서 회복되고 새로운 교회로 재탄생을 꿈꾸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생명처럼 여겨 이렇게 남은 자로 계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교회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작은 자들, 남은 자들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거세질 것과 그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정도로 희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 해도 변치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절에 의하면 이렇게 남은 자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의 성화를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기서 그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작은 자들,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증명하신다는 말씀으로 남은 자들이 참으로 순금인지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은 환난과 시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남은 자들을 환난과 시련의 불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그들이 참된 성도인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평안과 안락함 대신 환난과 시련의 불 가운데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정결케 하여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을 성도들은 모두 은이나 금같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은과 금에 불순물이 있을 때 재련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 과정이 있듯이 성도들도 죄의 불순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시련의 불을 통하여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연단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성도의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를 거쳐 거룩하게 된 후에 순금같이 되는 영화의 단계, 곧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화를 위한 연단의 과정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 동안 불같은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모든 불같은 환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견뎌서 순군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은 처음 1절에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예표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는 말씀을 하고 마지막 9절에서는 신앙의 연단과 성화를 위한 시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샘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다 알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시키는 연단인 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모든 시련을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작은 자들,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